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두 시간을 함께 나누고 또 집회를 다녀오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바벨론의 어떠함들을 저희가 봤었고요. 바벨론의 시스템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토록 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그들이 어떤 가진 것,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혹독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저희가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좀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 나라들, 이 시스템들,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가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리 방황하라는 명령을 들어서 가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 가인에게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뭔가 먹고 살고자 이렇게 모든 만들어냈던 흐름들이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그것들이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적을 하고 이러한 삶들이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들, 그 나라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든 뭐 그것이 뭐 헌법이 되었든 어떤 뭐 우리가 이 사회 경제의 구조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무엇이냐? 이 제한적인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한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이 계속해서 이 문명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생존하려고 하는 한계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 효율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구를 만들어야 되죠. 더 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되죠. 문명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문명이 발달됐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문명은 발달돼요. 계속 우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 뭐 핵폭탄이 뭐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을 통해서 영원하게 뭐라 그러죠?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자원들, 에너지원들을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자원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간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고 자원의 한계는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했지만은 그러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어떤 과학이 발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터진 웅덩이에요. 거기는 생명을 담을 수, 거기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이 모든 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명이 뭔가 유지되고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뭐가 함께 발달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통치가 사망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통신이 전화기를 예전에는 뭐 편지를 써도 몇 달이 걸려서 뭐 서로에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는 지나서 전화로 뭐 인터넷으로 뭐 화상으로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지만은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효율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시받을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 여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망이 확대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이 모든 돌아가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박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이 역사의 흐름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줄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인간은 한계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의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아담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땅에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공급자로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이것들을 축적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그것을 축적하려고 그랬죠. 아 그래요. 내가 내일 하나님 안 내리시면 어떡해. 내일 먹을 거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싸놔야지. 그랬는데 싸놓는 건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날그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이러한 한계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한계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뺏어와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계속 더 높은 성을 쌓아야 되고 계속 보호, 이 안정력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뭐 지금 시대는 노예라고 않지만은 이전의 시대는 노예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고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역사는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인류의 역사들을 그렇게 큰 흐름 가운데서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저희가 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군다.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거의 안 쓰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예수님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어느 시대에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열심당원들. 그 당시에 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가서 로마와 싸워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열심당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얘기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원리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랑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 초월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제한적인 한계, 자원의 한계 가운데 모든 능력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한계를 인간의 노력함으로써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그 한계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하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 초월하시는 그분이 존재하셔야 이 우주 밖에서 초월하는 그분이 존재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종교는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그 불교가 됐든 뭐 이슬람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모든 종교들의 결국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마치 등산하듯이 여러 군데서 다른 데서 오르지만은 다 결국에는 한 군데서 만나게 돼 있다. 이게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얘기하는 모양은 다른다. 모양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종교의 색깔은 다르지만은 다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한 군데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올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어떠한 이 비유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초월성과 내재성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뭐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모든 이 종교에는 본질적인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왜냐? 결국에는 다 뭐예요? 자력구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뭘 행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러한 구원의 구원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모순은 뭐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은 한계로 인해서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망, 고통의 한계, 사망의 한계, 어떤 생명의 한계, 모든 한계들을 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과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 한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어떠함들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 구원으로는 사실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이 땅에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경험을 했죠. 바벨론을 경험을 하고 페르시아를 경험을 하고 그 고위관직으로 앉아있으면서 그 나라의 제국들의 많은 것들을 봤지만은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봤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제국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이 당시에서는 우리가 뭐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뭐 조혜경 선생님 하신 것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들이 믿는 어떠한 이 신을 어떻게 여기느냐면은 그 나라의 신, 그 지역의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그 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이 더 강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아무 이름 없는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신전,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뭐라 그러죠? 이 재물, 아 뭐라 그러죠? 성구 뭐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이 바벨론이 가진 어떠한 이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데리고 온 모든 다니엘도 그렇고 이름들을 그 나라의 신의 어떠함의 이름으로 다 이름을 교체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볼 때 그러한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지만은 우리가 뭐 공중정원이 있고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공중정원이 있고 마차 8대가 이 유턴을 해서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벽에 이 성벽 위에 이 그런 놀라운 큰 성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볼 때는 그건 영원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영원한 나라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이 수많은 제국들,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들, 뭐 이집트부터 해서 바벨론, 아수르, 뭐 페르시아, 로마, 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왕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고 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지만은 영원하게 그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 그러한 모든 이 강력하고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아 갖고 그들의 그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러한 영원할 줄 알았던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결국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한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외부적, 이 나라의 외부에서 뭐 적이 침략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연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든가 뭐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뭐 그러한 어떠한 대자연의 재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외부의 공격들이나 외부의 어떤 영향력들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어떤 자원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나 지혜의 한계나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적군이 아무리 침략을 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 그럼에도 자원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아요. 뭐 빼앗아 가져가라. 아니면은 이 모든 자원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더 강력한 요새를 만들고 해서 전쟁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뭔가. 근데 이러한 모든 외부의 침략, 뭐 재앙이 닥쳐왔을 때도 가뭄이 일고 먹을 게 없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결국에는 이 한계, 자원의 한계나 이러한 어떤 제한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내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죠. 내부적인 요소는 어떤 요소냐?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성을 쌓고 내부에 이제 많은 자원들을 축적을 하고 자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높은 성을 쌓았다. 우리의 군사력은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안에서부터 모든 그들의 이 왕의 타락이나 어떤 이 지배계층의 타락이나 어떤 반란이나 배신이나 뭐 이러한 내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아니죠 호세아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 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나라가 이 나라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떠한 이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귀족층, 귀족층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층이 계속 자녀들에게 그 권력을 세습을 해줬어요. 계속 세습을 해주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타락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타락하고 이제는 계속 그 힘이 그들에게 늘 당연하게 주어지다 보니까는 이 귀족들이 타락을 하면서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고려 말기에 고려가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정도전이라는 이 고려의 석학이 고려의 학자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나라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계속 이 건강한 나라로 유지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성계와 함께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 정도전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은 고려의 문제는 바로 이 귀족층들이 세습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 귀족에게 이러한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엘리트 정치를 하자. 엘리트 정치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조선 시대 했던 거 그게 뭐죠? 이 생각이 안 나요. 각각 저희 생각나는 이 시험을 보죠. 뭐라 무슨 시험을 해요 지금? 예? 과거? 예. 과거. 예. 과거를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엘리트들만 뽑아서 이 나라를 원래 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 과거 시험을 볼 때는 계급과 상관없이 자기가 양반이든 뭐든 거기에서 이제 장원급제를 해갖고 뭐 어쨌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로서. 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엘리트 통치를 하는 게 정도전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사대부. 사대부가 되어서 조선에서 이제 그런 어떤 과거를 통해서 세워진 리더를 통해서 나라를 온전하게 가르치자.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자. 자,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오늘 좀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 정도전이 이제 누구에게 다가가죠? 혹시 아세요? 유명한 정몽주? 정몽주인가요? 네. 정몽주에게 다가가서 자, 우리가 이 고려의 모든 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보고 조선에게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정몽주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이게 뭐라고 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거는 이제 정도전이 얘기를 한 거죠. 뭐 고려면 어떻고 뭐 조선이면 어떠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근데 정몽주가 아니다. 그 나라나 저 나라나 고려가 소망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조선이 된다고 바뀔 건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고려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선이 그렇게 세워지고 이제 엘리트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몇 세대가 지나고 이제 세종대왕이 태어나서 보니까는 벌써부터 나라가 썩어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트를 뽑아서 4대부 정치가 그들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권력 싸움과 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막 서로를 죽이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자, 그럼 이 엘리트 정치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대왕이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 했어요?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요? 불편하니까 중국어 한자 쓰면 불편하니까는 한글을 만든 거예요? 아니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의 통치 방법인 거예요. 무슨 통치를 하기 원했냐면은 이러한 모든 통치의 권력과 권세를 백성들과 나누자라는 거였어요. 백성들과 나누자라. 백성들 한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일깨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예요. 무지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부패한 그 권력층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우매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들만. 그래서 일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성직자가야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하늘에 간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성직자가 얘기하니까. 성경에 전혀 근거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배포함으로써 한글을 가르침으로써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나누자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왜냐?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그 권력은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을 백성들에게 그 통치권을 나눈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1000년, 만년 뭐 계속 유지가 됐나요? 아니죠. 조선 왕조는 5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결론은 왕이 됐든 귀족층이 됐든 뭐 백성이 됐든 결국에는 모두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인간이 가진 이 한계를 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표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자원의 한계가 없으면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모든 걸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그런데 아무리 좋지 아무리 그런 훌륭한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라가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 너희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쟁 나가지 말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건 뭐 그들의 사정이 어떻든 그들을 착출해서 전쟁에 내보내야 되고 먹을 건 없지만은 어쨌건 그 먹을 거를 또 징수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침략을 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어떠한 나라가 됐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은 뭐예요? 결국엔 모든 제국들 모든 이 뭐 크게는 나라 제국이지만은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악인의 표상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악인의 표상을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아, 그들은 빠르고 강포하며 그들은 이 점령하며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점령하며 판단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악인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표상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인의 표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표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박국의 다섯 가지 욕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이야기할 때 하박국의 다섯 가지 욕구, 그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악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욕, 소유욕, 자아성취욕, 명예욕, 우상욕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들,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 어떤 이러한 명예욕들, 뭐 이런 것들이 왜 죄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스템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요? 안정력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돼. 보험을 들어야 돼. 뭐 보험을 들 뿐만 아니라 뭐 투자를 해갖고 뭔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쌓아놔야 돼요.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제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생명을 데려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 한계로 인하여서 악인의 표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악인의 표상은 뭐예요? 그냥 뭐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악인의 표상으로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라 악인의 표상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옛 자아의 모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하박국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아, 그래 안정욕으로 살지 말아야지. 그래 소유욕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거 이 다섯 가지를 보면은 그래요.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축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안정욕이죠. 뭔가 이것을 내가 안전하게 내가 이 은행에 돈이 넉넉하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고 이러면은 안전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안정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얻으면은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건 자연스럽게 소유욕이 생겨나요. 예, 그러면 야, 조금 더 갖자, 조금 더 소유하자, 조금 더 좋은 걸 갖자. 이러한 소유 욕구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축적을 해놓자. 소유욕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넉넉해져요. 돈도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성취욕. 더 많이 가져보자. 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말고 저 나라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더 많이 가져보자. 내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자. 한 달에 1억은 벌어야지. 한 달에 10억은 벌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뭔가 자기가 성취한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명예욕.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시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힘을 얻으니까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은 그 우상욕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이 악인의 표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많은 것들을 소유했든 소유하지 못했든 간에 자 이것이 인간의 나라인데 자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어떠한 나라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죠.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1년, 1000년, 만년, 10만년, 뭐 1억 년, 10억 년, 만억 년 뭐 이렇게 만억 년이 있나요? 뭐 모르겠어요. 끝도 없는 시간을 상상을 하면서 이것이 영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혼은 그러한 측면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영혼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영혼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됐든 간에 영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러한 이 썩는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견고한 성이 되었든 간에 그 성에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아주 자그마한 균열이지만은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면은 그 작은 균열로 인해서 그 성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하고 완벽한 완전한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그 영혼이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을 못하느니라. 자,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균한 곳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균열도 분열도 어떠한 이러한 썩어지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냐면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예,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흠도 없고 어떠한 이러한 어둠도 그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이 동일하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 말씀은 온전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왜곡된다거나 그 진리가 변화된다거나 그 진리가 틀린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또 그나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함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러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왜냐? 하나님 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느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흠 있고 뭐 어떤 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지 않는 그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크게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떠한 나라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한계들과 내부적인 요소들을 그 나라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한 측면으로 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인간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되고 뭐 죽으면은 그 제사 직분도 끝나는 것이고 더 그 다른 제사장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분은 그 제사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최고의 제사를 드려서 너는 어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고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줄게.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제사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사장이 죽었어요. 다른 제사장이 왔어요. 다른 제사장이 왔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뭐 네가 제사를 드리든 말든 나는 너랑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다. 뭐 네 알아서 해라. 다른 제사장을 찾아가든 나는 너랑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막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늘 언제나 첨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자, 예수님 혹시라도 서열에서 밀려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뭐 이제 더 이상 안 계시거나 다른 사람이 제사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세요? 아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잘 보셨어요. 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 보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두시고 그분의 보혈을 두시고 이제 그분의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그분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은 굳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지만 조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훌륭했지만은 그 자손의 이 왕들은 계속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나라의 모든 기강들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자체도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단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의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그분은 마카리우스,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도 많은 곳을 찾아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어떤 통치권을 위임하실 때 그냥 자,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타이틀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위를 줄게. 가서 다스려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권을 말씀하실 때에는, 통치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뭘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가운데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시는데 이것들은 아담으로 하여금 거칠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한계도 없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에 재앙이 몰려올 수 있어요. 가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태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계속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무한대로 그 사업을 투자해주고 공급해주고 모든 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 그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 천억을 들였는데 사업을 일으켰는데 뭐 잘못하다 망했어. 잘못했다 쫄딱 망해버렸어. 근데 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10조, 100조를 준다는 거예요. 100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강남에 좋은 땅을 사다가 건물만 지어도 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이 모든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계속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얘기했지만은 너에게 행위의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하는 것 같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실패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은 100억을 공급하시고 1000억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 정도 100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거를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100이 아니라 1000과 만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 그러한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흐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자원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어떤 지혜적인 부분이나 능력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 이러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내가 너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모든 걸 공급하겠다. 그 모든 공급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너는 통치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이제 그 대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모든 세상이 완전히 이제 끝난 것 같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소멸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분명히 인류는 하나님의 이 타락함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인류는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자 이제 너희들의 인간은 타락했어. 너희들은 이제 모든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았어. 너희들이 이제는 통치권, 너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 어떠한 자격도 너희들은 가질 수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가 심판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통치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은 이 모든 온 이 열방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으로서 후사로서 통치하는 것 말고는 인간에게 가진 다른 어떠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나는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집회 때 은혜도 많이 못 받고 실패하고 뭐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하늘나라 가서 적당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자체가 그럴 수가 없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외동아들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실하지 못해요. 아들이 뭐 그렇게 말썽꾸러기예요. 말썽만 펴요. 아들이 별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왕은 야 네가 무슨 왕이냐. 됐다 너 왕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왕의 대를 이어갖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왕되게 만드는 게 왕처럼 만드는 게 그 아버지의 목적인 것이지 아들을 버려버리고 그냥 너 대강 가서 살아라. 문지기나 하고 살아라. 농사나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예, 되든 안 되든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일단 그거를 철떡같이 믿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시작과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시작을 뭐와 함께 시작을 해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만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준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 위에 그 복의 약속에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은 복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신약에 들어가서도 바뀌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3장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시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에서 일단은 이 여덟 가지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약속을 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방을 충만케 하는 복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열방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통치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통하여 교회가 열방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로,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자원이면 자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이죠. 뭐 IMF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쓰러지느냐,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쓰러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망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인간 내 인간을 통치하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열방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무엇과 비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다고 그래요. 교회는 마치 잔치와 같다라고 그래요. 잔치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뭐 요즘에 뭐 그런 잔치집을 가본 적이 별로 없지만 뭐 제 시대 때는 잔치집을 가본 적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런데 어쨌건 이 잔치를 베풀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음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먹을 게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한 잔치예요. 네.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풍성함인 거죠. 어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잔치의 어떠한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자, 이게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알지만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 가운데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메마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예, 포도주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인데 결혼 잔치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이 포도주가 메말랐다. 그거는 생명이 메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무엇과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유대교가 마치 그 생명이 메말른 그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들을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과 한계를 알지 못하시면서 계속 무한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만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주변에 아수르가 있든 바벨론이 있든 페르시아가 있든 뭐 애굽이 있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한대로 모든 외부적인 어떤 그 나라를 폐망하게 하시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이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그 결핍도 고난도 사망도 죽음도 어떠한 것도 그 나라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복이 그 모든 것들을 덮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알곡을 번성케 해서 가라지들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알곡을 번성케 해서 그 가라지들을 덮는 거예요. 자, 미움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 공동체에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으로 그 미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 결핍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결핍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망을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느냐?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이, 무한한 풍성함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덮을 수도, 가리울 수도, 그것을 메마르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도 어때요? 외부의 어떠함으로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산바리에 갇힌 예, 산바리에 갇힌 닭처럼 예, 병아리 예,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 산바리에 갇힌 병아리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 나 공급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의 풍성함 주시는 거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계속 산바리에 갇혀있는 병아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밖을 안 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한계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만 갇혀있으면 하나님의 풍성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행위의 저주에 걸리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복과 풍성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 공급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자신감 있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행위에도 문제가 없죠. 행위에 저주가 없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가 않고 뭔가 소유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뭐 생명,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존재들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탁월함들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결코 폐망하지 않는다. 왜냐? 그분은 무한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든 복들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부적으로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부적인 요소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타락의 요소들, 어떤 이러한 결국에는 뭐 왕이 됐든 귀족층이 됐든 뭐 지도자층이 됐든 결국에는 타락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서로 그래서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타락의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떠한 내부적인 어떤 갈등, 타락, 부패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공급자이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은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하나님은 결코 그래요. 어떤 구원에 관한한 역사에서도 영화로움에 관한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자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너가 이만큼은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너가 요만큼 하지 못하고 너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왔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스스로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어떠한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가 뭐 인지하듯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라는 거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걸 또 믿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부모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내부적으로 그 나라에 일어난 어떠한 타락도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것도 그분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타락하시는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감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되 의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의를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자, 의롭다라는 건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인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를 주신대요. 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의를 스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의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을 친다든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뭐 헌신하면서 의의를 만족하려고 한다든가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난 의롭지. 난 주일 예배 참석하잖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만든 의의로 내가 이룬 이 의의를 가지고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상태를 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래서 나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길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도 의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주시고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근데 그게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리냐?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여인의 뭐 호세아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내가 저 여인의 연약함들을 알아. 제 여인의 어떤 과거 악함들을 내가 알아. 그런 걸 알고서도 저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늘 내 머리 한 구석에는 남아 있어. 그래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 이전에 이 여자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이야. 늘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늘 뭔가가 내 안에는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를 주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를 주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러한 모든 과거의 어떠함들을 완전히 다 도말시키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 과거를 결코 기억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때는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 고멜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는 마음이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말 안 듣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이스라엘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를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는 너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나는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난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 우리 책임지겠다라는 게 의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나라의 그 어떠한 형태의 정치 시스템이 됐든 그게 왕정 정치가 됐든 귀족 정치가 됐든 뭐라고죠?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뭐 입헌 군주제가 됐든 뭐 어떠한 정치가 됐든 사회주의가 어떠한 정치의 제도가 됐든 간에 이 타락해서 무너지는 나라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어요. 예. 나라가 막 썩어 들어가서 타락해 무너지는데 왕이 자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썩어지는 것들이 책임이 돼요? 감당이 돼요? 아니요.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 고려, 조선, 뭐 로마 이런 모든 내부적으로 타락해서 썩어들어 가기 시작하는 나라들은 누군가가 책임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왕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위를 물러나겠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왕만 잘해서 물러날 뿐이에요. 여전히 그 나라는 타락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어서라도 아들마저도 주신 그분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난함과 부유는 어떠한 우리의 가진 소유, 뭐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인 소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가난함을 대표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제한적이고 한계적으로 인간의 그런 상황에 갇혀버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유하신 그분은 뭐예요? 자원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공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패가망신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전이받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죄, 어떠한 너의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독자인 아들을 줬는데도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거는 불신앙인 것이죠. 그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이 늘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 갈라놓은 재산 재물 사이로 이 동물 사이로 그분의 불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텐데 그것은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나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한 나라는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소를 이야기했죠.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복을 통해서 모든 외부적인 요소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를 영원하게 만드시는 한 가지 요소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모든 타락함과 패역함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이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떠한 갈등과 요소들도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반응인 것이죠. 외부적인 요소가 왔을 때의 어떤 반응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응들인데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느냐를 보자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세종대왕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 모든 이 고여있는 그 권력이 한 군데 고여있을 때 그 권력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깨우침으로써 백성들이 그 모든 이 통치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말하면 이거 민주주의와 어떤 큰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사람 그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4년마다 한 번씩 뭐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뽑는 거죠. 리더들 다시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그 방법, 그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백성들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통치권을 그 모든 백성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그분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어떠한 거룩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심으로써 그 나라의 통치권을 나누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과 영광, 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함께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과 온전함을 통해서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시느냐?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4장 7절 4장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육신에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은 계속 죽어짐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육신 안에 보배를 주셨는데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질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고 또 깨질 때 그 안에 보배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함을 이룬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자, 예수의 생명을 구원해 두었어요. 거룩하고 온전함, 그 생명을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함을 이룬 자들의 특징은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 하나님한테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다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죄를 짓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통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질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으면서 자원의 한계가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자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가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세요? 그 증거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인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피니라. 자, 이 말하는 피가 이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어디와 어디의 내용과 함께 나오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와 만면의 신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의인의 영과 이 막 그리고 말하는 피. 자,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말하는 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하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매일 그런 거예요. 이 보혈이 우리 안에서 운행될 때마다 뭘 확증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구나. 이것들을 매 순간순간 확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회개라는 작업을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확증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확증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우리 안에서는 내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세상의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흐름들이 자꾸만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자꾸만 벗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운행되지 예수의 피가 지금도 내가 회개할 때마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회개를 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쭉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통치자이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개치 않으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떠한 흠이나 어떠한 틈이나 어떠한 어둠이나 어떠한 죄나 어떠한 악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분은 결코 썩어지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외부의 어떠한 요소들, 뭐 전쟁이 됐든 기근이 됐든 어떠한 결핍이 됐든 어떠한 자원의 한계가 됐든 외부적인 요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를 다스린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것들도 그분의 복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분의 복을 통해서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혜가 됐든 능력이 됐든 권세가 됐든 계속해서 무한대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들로 멸망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또 내부적인 요소들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내부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들도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악함도 어떠한 것도 사망마저도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어요. 물론 타락하겠죠. 이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아담이 타락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타락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이 흐름 가운데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수없이 많은 이 백성들 이게 구별되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그분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힘이 있고 강력한 나라인데,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어떠한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고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 축사하고 치유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니까는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제 귀신을 축사하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단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이제 몰아세운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거 일단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나라가 서로가 서로 싸워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측면에서 좀 볼게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유토피아, 어떤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며 역사하는 실제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 하나, 한 부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는 또 그 하나와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냐? 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 어떤 나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열매의 어떠함을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떠한지, 그 토양이 어떠한지, 그 어떠한 비료를 썼는지, 뭐 그 물이 얼마나 또 햇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열매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은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다른 토양이 어떠한 잘못된 토양에 심으면은 요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 김성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실 때 오이 씨앗을 가지고 한국에서 오이 씨앗을 가지고 거기 아프리카에다가 오이를 심었는데 아주 요상한 오이가 나오더라고요. 오이가 이 뭐라 그러죠? 이 뿌리 오이 온 몸에 뿌리 뾰족뾰족 사방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뭘 잘못해도 잘못한 거죠. 땅이 안 좋았던 기후가 안 좋았던 농사를 잘못 지었던 뭔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열매가 그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적인 나라인 것이고 살아있는 나라인 것이고 유기적인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능력과 권세가 드러난다. 아픈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난다. 그럼 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귀신이 축사되고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좋은 토양과 좋은 햇빛과 좋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맛 좋은 열매가 나타나듯이 이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축사한 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축사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기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일하심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남을 축사되는 것들을 보지만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러냐?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들을 인정을 해요. 귀신들이 축사가 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병이 고침을 받는 걸 보니까는 표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분명히 귀신이 쫓겨남을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표적들이 일어나는지 그 근원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인데 이 종교꾼들은 이러한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꾼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연한 그 나라의 증거를 보면서도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뭐 그런 얘기 해요. 누군가 교회 와서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그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는 것이지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본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건 뭐예요? 아,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3년 전에 먹은 약이 지금 효과가 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은 무엇을 봐도 우리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천 가지 안 되는 가운데서 되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불신앙은 뭐예요? 되는 천 가지 가운데 늘안 되는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왜 모양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천 가지 안 되는 천 가지 되는 길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늘안 되는 것만 보면서 살아왔고 늘안 되는 것만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 열심 당원들까지도 이들은 볼수 없었어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볼수 없었어요. 왜? 일단은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리던 열심 당원들이 그리던 메시아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로마를 전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심당원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또뭘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결국에는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들을 채워줄 그 메시아를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메시아를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두렵지 않으세요? 예, 물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열방이 그들을 보겠죠. 예,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전 세계가 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위장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으세요? 아, 예수님이셨구나. 아, 저분이 예수님이 어떤 저런 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메시아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에게 예수님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가지 또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그랬어요. 헤롯 왕도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작은 고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가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를 가서 경배하겠소. 하지만 어떻게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원치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왕의 자리에서 특권, 왕으로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가 위협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헤롯은 원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가인처럼 니므롯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아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왕으로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 그 나이 때 모든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뒤로 물러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거는 그냥 내 방법대로 할게요. 예수님을 계속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대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 제도화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알되 말씀을 먹지만은 이것들이 결국엔 제도화된 어떤 그런 말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제도화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뭐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기적인 나라인 것이고 생명적인 것 전체를 알아야지만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부분 내가 이론적으로 그 나라가 그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야 그래 이런 나라 그 나라 이렇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떠나서 있는 그런 뭐 종교학자가 종교자 종교군들이 됐든 뭐 헤롯 왕이 됐든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진 않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가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을 쌓고 지내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뭐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질서를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을 봐야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그네로서 살아라,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나그네로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모자란데 아, 이걸 좀 모아야 돼 축적해야 돼 계속 그 한계 가운데서 계속 악인의 표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 좀 보자면은 자, 이 사단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귀신이 대거 쫓겨나고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귀신들이 막 우르르 떨어지고 막 축사가 되고 치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사 쫓아내고 뭐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이렇게 분쟁하면은 그 나라는 사실 나라로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전쟁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전쟁 가운데 상부의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만 해도 즉각 처형이잖아요. 즉각 총살령. 왜냐하면 그 하나의 불순종, 명령을 불순종한 그 하나의 흐름이 모든 이 전쟁의 이 하나 연합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군대로서 모든 흐름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강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쟁에 완전히 패배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불순종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 싸우는 나라가 과연 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듯이 사단의 나라도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서로가 분쟁하지 않고 할 때는 그 나라에 어떤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며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나라가 존재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자, 사망의 나라에는 어떤 이 사망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질서가 있는데 그 나라의 질서가 어떠하냐? 일단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사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함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제는 그 사망을 통해서 이제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세상의 모습들이 사단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의 사망의 통치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생존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의 통치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목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통치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사단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 야, 꼭 교회 다녀야 되냐?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재밌게 편안하게 유익하게 뭐 그리고 적당히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단의 이 세상은 사단의 정확한 목적과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목적과 질서는 결국엔 뭐예요?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여지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좋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게 살아도 결국에는 사단이 그 시스템 가운데서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여 간다는 것이죠.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서로 분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그 모든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질서에 따라서 그 어떤 이 그 뭐죠? 지배계층이 아니죠. 어떤 이런 계급에 따라서 이 모든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가 움직이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서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들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 견고한 진들, 이론과 사상,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계속 뭐 그 문화가 됐든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됐든 어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단의 노예로서 멸망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움직여지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이것이 그분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곳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 주는 영이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 영의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박과 사단의 나라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데에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기도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건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권세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혔을 때 이 모든 사단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결핍 가운데 있게 만들고 이것이 이 특징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단의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타나는 상징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단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특징은 귀머거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단의 나라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묶어왔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은 자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는 사단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운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보다 조금 세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뭔가 이 결투를 벌여서 어떨 땐 승리하고 어떨 땐 패배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원수는 루시퍼는 비등비등한 사단의 비등비등한 관계로서 전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이 십자가로서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그들은 정말 아무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 사망의 통치가 끝난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까 다 봤던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는 이제 사단의 나라의 질서를 봤지만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다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것도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 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게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이론과 사상들 육신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파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다. 이 두 가지를 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라면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한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그분의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모든 결핍과 모든 제한 한계들로부터 계속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다 결핍이 없고 다 고난이 없고 다 어떻게 다 지혜로울 수 있고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잘 될 수 있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완전한 대립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결핍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의 상징이냐?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단의 나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어떠한 결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어떠한 고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그마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를 전쟁 가운데 아니면은 뭐 어떤 테러리스트가 그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그 한 미국 시민에 대한 어떠한 이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전쟁 선포인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들의 사단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엄습한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옛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임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떤 무지함들, 우리의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담대해요. 늘 자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자신 있어요. 뭐 잘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는 언제든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계속해서 무한대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믿음으로 끌어당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가 늘 나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갔던 것들이 하나님 산발에 갇힌 병아리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흐름들을 주님 완전히 다 끊어내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가 전능하시며 내 안에 계시니가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그분이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기에 하나님 결코 내 안에 어떤 불가능한 없다. 목사님이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 것을 고려하고 전략을 짜본 적이 없다고. 어떠한 실패를 고려하고 전략을 짜지 않는다고. 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전쟁 가운데 죽을지언정 나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간 영원한 백성들은 거룩하며 온전하며 하나님 그들은 존귀하며 아름다우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임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결핍과 한계와 제한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나라의 모든 묶임들, 세상에 가진 모든 한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져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더 하나님 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들을 더 충만, 모든 결박들이 풀어져라,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져라. 더 하여져서 표현들하자면은 이 저질스러운 만족감 이것들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질스러운 우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뭘, 이 정도 돈만 돼도 감사하지 뭘, 이 정도로만 살아도 우리는 충분하지 뭘, 아, 이 정도 영광으로만 나아가도 우리는 감사하지 뭘, 이런 이 모든 저질스러운 만족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다가 아, 하나님 이 정도로도 됐습니다, 이 정도로도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모든 저질스러운 만족감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질스러운 만족감 이 정도로 만족하며 이 정도로 하나님 그냥 적당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존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저질스러운 만족감들이 완전히 다 제거될지어다. 더 강력하게 계속 돌파하게 하셔서 계속 새로운 영광을 갈망해라, 새로운 영광을 갈망하여라. 더 거룩하게 하셔서 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셔서 더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거나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하나님 더 갈망합니다. 더 그 영광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주시며 주실 수 있으시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 오늘도 더 갈망합니다. 더 바라봅니다. 더 원합니다. 더 영광 더 강력한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시간에 갈망하는 자들에게 더 하염없이 부으셔서 새로운 영광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영광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질지어다. 더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 안에서의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 내 어떠한 상태 내 어떠한 감정 내 어떠한 조건들 하나님 어떠한 것들도 내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러가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분께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철떡같이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떡같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도 나의 어떠한 상황도 나의 어떠한 상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은 그분 안에 손에 있음을 부지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라. 너의 모든 것들을 던져드려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의롭게 하리라. 너를 의롭게 하며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온전히 할 것이라. 더 하나님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노래하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볼지어다. 그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노래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열지어다. 만왕의 왕이 오심을 만들지어다. 오 하나님 강력하게 말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그 나라의 때가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부어질지어다. 모든 원수들을 두려워들잖아. 모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지어다. 더 강력하게 더 힘을
주시라 다 찬양 위에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강력한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나라의 결박들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사단의 나라의 통치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사단의 나라의 한계들이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다 박멸하게 하소서. 더 강력하게 박이 하소서. 부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모든 결박과 하나님 모든 묶임과 모든 한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나이다. 이미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존귀도 모든 풍성함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로 하여금 산발이 안에 갇힌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또 다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모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매일같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에 도래하실 그날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영광스러움들을 하나님 만왕의 왕에 도래하실 때 우리와 함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복되신 분이시며 복을 주시고 주시며 하나님 제한 없이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 모든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주 땅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남은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심이 하나님 제한 없이 흘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녀와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